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폴란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로 향하기에 앞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6일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ICBM 관련 능력이 우리를 전쟁과 더 가까워지게 한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와 경제적 노력을 강조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력 대응으로 인한 전쟁 우려를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북한 정권의 ICBM 발사를 비난하며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고 그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만났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건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함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하고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기후변화와 난민, 미군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 재앙적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결정이 잠재적인 테러 분자들을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7일 G20 정상회의가 개막될 함부르크에서는 6일에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내 리버사이드 플라자에 모여 도시를 행진하는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과 병을 던지는 화면을 방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맞서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를 발사하며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함부르크에 경찰 병력 2만 명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6일 자유무역협정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양측 간의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지난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치즈와 돼지고기, 와인 등 농축산물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게 됩니다.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의 제재를 계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카타르 내 터키군 기지와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13개 요구 조건이 담긴 최후 통첩을 최근에 카타르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거부한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교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국교 단절은 카타르에 대한 침략이며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열린 한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신형이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 흡수 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교류와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근원적인 해결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불안한 정전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추석과 14 정상선언 10주년이 되는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며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자며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도 북한이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자신의 구상도 지지했으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아서 대화의장으로 놓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거둬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의지를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특히 미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군사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상당한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피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는 분명히 군사적 위협을 높였다며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 의지를 공개리에 위협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ICBM 시험 발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이런 능력이 더욱 커졌다고 헤일리 대사는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escalation is a threat to all nations in the region and beyond. Their actions are quickly closing.
불안정 상태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영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재빨리 없애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days, we will bring before the Security Council a resolution that raises the international response.
조만간 북한이 조성한 새로운 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 15개 나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영내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며 제재와 압박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This most recent provocation made it even more evident that circumstances are not right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카와무라 야수이사 일본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지금이 대화를 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제사회가 단결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대사도 안보리의 목소리가 북한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며 결정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Indeed, we must take stronger measures, including a new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 to stop the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던 안보리의 이전 발표대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 제재 결의를 포함한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역시 중국을 포함한 주변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요청해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은 물론 북한마저도 ICBM이라고 말한다면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you are happy with North Korea's actions, veto it. If you want to be a friend to North Korea, veto it. But if you see this as a threat,
헤일리 대사는 지금껏 안보리는 반복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북한의 행동에 만족하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들으신 대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제재 결의안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이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채택까지 걸린 시일은 57일. 미국과 중국이 제재 내용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양측이 의견 충돌을 보인 부분은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 전면 금지 여부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탄 수익을 옥죄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중국은 북한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는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와 관련해 민생 목적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이 채택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또다시 석탄 수출 금지 문제를 놓고 긴 시간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대 석탄 수출국인 중국이 민생 목적이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석탄 수출량을 줄이지 않았다며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보리 안팎에선 미국의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등을 중단하는 조치를 중국에 요구했다는 사실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논의 82일 만인 11월 30일 결의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비록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조항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을 겨냥하고 북한이 해외에서 동상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당초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270호의 허점을 메우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전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난 지난 5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또 다른 제재 결의안 마련에 나선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미 채택된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유 송출 제한이나 석탄 수출 전면 금지와 같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56호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 등을 새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주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만약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 제재 결의안 작업에 착수한다면 기존에 거론됐던 제재 방안들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새 결의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의 동맹이자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신형이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신형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체가 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5,500km 이상을 비행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 서부 알래스카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봤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탄두를 실제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완전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폭스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과정을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분주한 영공을 비행했다며 조기 경보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항공과 해양 교통, 위성 운용에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대응 옵션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5일 폴란드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미 의원들이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데프 피셔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사소위원장은 5일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의 위협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물론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셔 위원장은 전략군사소위원회가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감독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출신의 댄 설리번 의원은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불쾌한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알래스카 주민들과 미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악랄한 북한 정권에 대응해 완전한 경제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할 때까지 모든 양심 있는 나라가 북한과의 모든 금융과 무역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와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서 모호한 호통을 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북한이 우리와 동맹을 위협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된다며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더욱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의원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시 주석은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 측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에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 측의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며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셀비지의 세월호 인양 노력을 거론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세월호를 무사히 인양했고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상하이 셀비지를 직접 독려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문 대통령은 자신과 중국민에게 낯설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자서전에서 중국 고사를 인용한 정치적 소신을 밝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한중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군이 6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해군과 공군 합동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 미한연합탄도미사일 훈련에 이어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해상 공중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 1함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가상의 적수상함을 한국군의 함정과 항공기로 경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춘함 등 함정 15척과 P-3 해상 초계기,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이 참가했으며 공군에선 FA-50, KF-16 등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적 수상함으로 가장한 해상 표적에 대해 구축함 양만춘함이 하푼 대함 유도탄을, 충북함과 인병래함은 해성완 국산 대함 유도탄을, 공군 전술기는 매버릭 유도탄을 사격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됐습니다. 미얀 양국은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군의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 현무2A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대북 군사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 14형을 신형 ICBM으로 평가한 미국이 과연 어떤 군사적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미한일 미사일 방어훈련 강화,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입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한국이나 혹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를 향해서 쏜다라는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국제법의 상에서도 자위권 차원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고, 징후만 명확하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결국 그 옵션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제한적인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전이 되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렇게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우선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제거 훈련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거점으로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한국군과 함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 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반도 공해상에서의 미한일 3국 연합 대규모 미사일 요격 훈련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와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들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들은 1994년 북한의 첫 핵 위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유항행 작전이라고 해갖고 저희 남중국해의 군함을 12해리로 붙이는 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두 번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대규모로 더 자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나간다면 서해 한미 또는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거거든요.
박 교수는 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마지막 수단인 만큼 먼저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제재, 무력 사용 등 기존의 대안들이 모두 한계를 보이자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고 존엄 훼손에 대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나열하면서 무력 대응은 전쟁의 위험이 있고 외교는 북한 정권의 속임수, 제재는 여전히 시험 중에 있고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 의존은 살라미 소세지 썰기, 즉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이 지적한 옵션들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5년간 되풀이되어 온 대응 방안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접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고위관리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대화하는 게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핵 재앙을 막기 위해 의사소통이 시급하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우선 동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부시 행정부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 등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에 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 am not a supporter of the freeze for freeze. And I am a little worried about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동결로 바꾸면 북한의 호혜적 보상이 돌아가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고 당장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동결 혹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교환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의 압박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북한 정권이 유리없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켰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은 이란과 시리아, 짐바브웨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위를 훨씬 높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도 꾸준합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 북한 항만회사 규제와 외국 항구 사용의 금지 등 북한 수뇌부의 돈출을 막을 방안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bill would shut down the remaining accesses to cash.
북한에 대한 정밀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무력 사용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켜 한국 수도권의 수많은 인구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 패트릭 소장은 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선택은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have any good military options. The options are only more pressure, which I'm sure he will do. And also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 개시로 오인해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응 방안들이 모두 한계를 보이자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해 북한 정권이 방향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 북한 수뇌부가 가장 중시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최고 전엄 관련 호구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be prepared to undermine his claims of superiority and accomplishment.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력 사용이나 제재 경고가 아니라 이복경, 김정남 씨를 외국에서 암살할 정도로 집착하는 권력인 만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정보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과 접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뉴욕 연설에서도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며 정보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매우 우려하는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도 쿠바처럼 평양에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내부엔 외부 세상의 정보와 연결되는 통로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이 북한의 부드러운 내부 파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란 겁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VOA에 클래퍼 전 국장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agree with him. And, you know, as a veteran of the Cold War and you know, having served in the Soviet Union as well.
버시바우 전 대사는 옛 국무부 소련 담당 국장과 러시아 대사로서 냉전 종식에 기여한 정보의 힘이 갖는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두 유력 매체가 상반된 북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북한과의 대화와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뉴욕타임스 신문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각각 대화와 체제 변환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자 사설에서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프로그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일한 희망이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급 외교관이 참석한 이 접촉의 결과로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풀려난 원비어 씨가 결국 사망했고 북한 정부가 원비어 씨의 사인에 관해 설명해야 하지만 북한에 여전히 억류된 다른 미국인 3명을 송환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면 이와 같은 접촉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협상을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이 실패했고 대북 군사 행동이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에 대화로 북한의 핵 개발을 거의 10년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이번 ICBM 발사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이제는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일단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도 있지만 핵 동결은 언제든 북한이 필요할 때 파괴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김정은 체제 교체를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설득하며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하고 북한 내부에 지도부의 범죄를 알리는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문제거리의 하나임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 교역이 올 들어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중국의 행동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서 밀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움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강한 전략만이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의원들이 중국 여행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 씨 사건에 관심을 갖고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 씨가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들과 스네든 씨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네든 씨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마이클리 상원 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발생한 미국인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스네든 씨가 그해 여름 중국 남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는데 이후 10년 넘게 현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전문가들은 스노든 씨 실종이 지난 40년간 북한 보안 요원들이 자행한 납치 사건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스노든 씨의 실종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노든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귀국한 뒤 사망한 오토 원벼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북한이 영내 미국인들에게 제기하는 위험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공통의 우려 사안에 대응해야 하며 이 우려에는 미국인들의 안전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마이클이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 협조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와 스네든 씨 가족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20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 7천 달러 줄어든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준 반면에 대중국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2억 2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3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 수출이 중단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고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억 7,500만 달러로 대중 수출품 2위에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23.5%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보일러와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5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또한 대북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1,7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돼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1일 소형 어선을 타고 강원도 강릉 동북쪽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희망한 북한 주민 5명은 평양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탈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저녁 무렵 소형 북한 어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강원도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해경은 발견 당시 어선이 기관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해 이들이 의도적으로 탈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발견 당시 어선에는 북한 주민 5명,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일 이들이 모두 평양 출신으로 탈북할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해 계획적인 탈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서가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모두 망명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양 출신으로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해 선박을 구한 뒤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출신 북한 주민의 해상 탈북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면서 해상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평양 출신 탈북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여 명 가운데 평양 출신은 2% 남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탈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3일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북한 선박에 탄 채 구조된 뒤 즉각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 구조된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고 모두 6차례 2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됐고 2명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2m를 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4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남도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7월 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폴란드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 관련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조치를 꼭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기에 앞서 폴란드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6일 국방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ICBM 관련 능력이 우리를 전쟁과 더 가까워지게 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노력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력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북한 정권의 ICBM 발사를 비난하며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6일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쾌르버 재단에서 가진 연설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의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미북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이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앞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건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내일 개막될 G20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함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하고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기후변화, 난민, 미군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의가 개막될 함부르크에서 6일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내 리버사이드 플라자에 모여 도시를 행진하는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과 병 등을 던지는 화면을 방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맞서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를 발사하며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함부르크에 경찰 병력 2만 명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술에서 민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5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인 수만 명이 현재 건물 잔해 안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영양결핍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파편과 폭발에 다치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많은 모술 주민들이 장기간 계속된 전투에 정신적인 상처까지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주민 가운데 90%가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술 서부에는 ISIL 잔당 약 300명이 남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상 B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